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미가서 7장은 미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를 보니 작년 12월부터 미가서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12월 미가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그간 미가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미가서의 시작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행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렇게 고발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형벌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하였고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5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5장 2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그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신약 성경에 이제 인용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시며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평강의 왕이시며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밝히 세상에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구원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주십니다. 뭐 재미난 것은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패역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죠. 6장에 보면 이제 제사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죠. 너희는 지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너희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모두 잊었고 가나안 여정 동안에 함께 하시며 대적들을 무찌르신 멸하신 일들을 다 잊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잊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죠. 지금 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7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을 언급합니다. 그 7장의 시작이 참 재밌습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서로 합심하여 더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가 미가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악하게 행했으면. 이 말의 의미는 사실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제 끝이다. 거의 끝까지 갔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가족도 악을 행하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으니 또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 이렇게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보자면 좀 선지자가 있으면 뭐라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타를 하든 화를 내든 경고를 하든 혹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포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가? 선지자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을 방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가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가서에는 그 미가의 메시지 안에는 회개의 촉구가 없다. 너희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돌아오라 라는 말이 없다라고 나눴습니다. 끝까지 선지자 미가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고 미가도 끝까지 너희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죠.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내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이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았으니 제가 선지자라면 하나님 어차피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멸망시키시죠.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미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사야 59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좀 더 보자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사야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 포기할 만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렇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며 이제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저런 나쁜 놈들 말도 안 듣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니 멸망당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포기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멸망이라니요.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멸망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꼴을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말하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지자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금까지 함께한 이 백성 이렇게 바라지 말아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미가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미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사실 미가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아하긴 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왜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실까? 멸망하면 너희 회복될 것이다. 아니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는데 돌아오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돌아오게끔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으면 되지 않을까? 사사시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또 위기가 오고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땐 그러셨는데 왜 지금은 그러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마지막에 와서야 밝혀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짧은 진노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의 허물과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언약의 요구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것인데 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언약이 파기되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저주가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형벌을 받는 것이 그 언약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언약이 지켜져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지키며 구원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가 죄를 자복하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며 이제는 너희의 죄악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인애와 성실을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구원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위기에서 구해주고 어떤 멸망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용서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죄는 대가를 치러야만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 대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래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멸망한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위해 그 죄의 대가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해서 그 대가를 모두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원의 대가는 멸망 정도가 아니죠.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멸망이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진 않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것이죠.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죠. 더 높아지셔야 될 것 같은데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가시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인간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멸망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작정하셨고, 그 뜻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변해 왔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은 변해 왔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겠다, 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그것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 변해왔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멸망당함으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있기에 그것이 끝이 아닌 회복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태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구원의 그 어떤 조건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미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미가가 노래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이 미가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나는 엎드려질 것이며 어두운데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너는 더 이상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두운 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나를 일으키시며 나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더 나아가 나는 진노를 당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논쟁하시고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러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것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이러면 악을 부수고 정의가 승리하는 악은 망하고 선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맞죠. 그러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자녀와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으로 보면 전혀 공의롭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게 어찌 공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공의의 기준이라면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겠죠. 네 백성만 내 백성만 감싸고 도느냐?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 자녀를 용서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의와 자비로우심이 대부분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그 정의가 담겨져 있기에 그 자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멸망당할 이스라엘이지만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기뻐하겠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는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회개의 촉구가 없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 생각이 드는 것처럼 때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를 포기하셨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 어떤 그 기대도 나에게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가? 나를 포기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일하실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그분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자세이자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성실을 베푸시며 그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시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